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으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핵심 청원이자 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의 세력이 정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후에 네 병이 다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내 죄가 다 사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네 병이 다 나았다라는 말 대신 네 죄가 다 사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만 반짝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내 뜻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또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심지어 그 싸움에서 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심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또 병든 자들이 넘치며 또 고통당하는 현실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 맞나? 라고 하는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주 행정명령으로 인하여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된 지 8주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텅 빈 예배당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전보다 더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나? 그리고 코로나로 멈춰선 사회는 예전으로 과연 돌아가게는 될까? 라는 염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가 상당히 낯설게 들리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왠지 어울리지 않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는데 이번에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죽어 잠들었던 신자들과 그때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모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을 하여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함께 사는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임하면 죄와 죽음의 세력들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죽음과 고통이 없는 나라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 65장은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서에서 묘사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죽음과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도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자연세계에 대한 변화도 일어납니다. 동물 간에 서로 먹고 먹히는 살벌한 먹이 사슬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또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는 대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육식동물이 갖고 있는 그리고 동물들이 갖고 있는 난폭함과 공격성이 모두 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연세계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동물들도 고통과 죽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현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동시에 고통과 슬픔이 없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갈구하며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2차 세계대전의 예를 들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독일군의 폐색이 짙었던 연합군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저 화면에 보이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연합군이 1944년 6월 6일을 기점으로 이 상륙작전의 D-Day로 정하고 또 작전을 수행하여서 멋지게 성공하였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인하여 사실상 연합군의 승리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로 바로 전쟁이 딱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이 점령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되었고 상륙작전이 있은 지 1년여가 지난 1945년 5월 4일에 연합군의 최종 승리, 즉 빅토리 데이인 V데이가 공포되었습니다. 누르만 당지 상륙 작전으로 인하여 사실상 연합군이 1년 전에 승리하였지만 최종 승리가 공포될 때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사건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이 1년여의 시간, 즉 D-데이와 V-데이 사이에 사는 것과 같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D-데이가 되어서 사탄은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머리가 깨지는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창세기 3장의 내용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퇴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퇴각을 하면서까지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려고 끝까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저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 즉 V-데이가 와야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D-데이를 통해서는 이미 승리한, 이미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인 V-데이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승리하지 않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탄의 세력 그리고 죄의 세력들과 치열한 싸움을 하는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잔재되어 있는 죄의 유혹과 저항이 굉장히 드세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과 밖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깥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죄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오염시켰던 죄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흔적이 죄에 대한 향수를 찾고 불러일으키게 해서 죄로 끌려가게 하고 심지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상통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사고로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통증인데 저렇게 화면에서 보다시피 실제로 수술을 하여서 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몸이 사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되었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죄의 흔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죄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내 삶에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죄와 싸우고 죄와 죽여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지는 싸움 같아도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도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금요예배 때 우리 김덕신 목사님께서 예를 드셨던 죄 죽임의 교리를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헨이 말하는 죄 죽임 교리의 핵심은 바로 이 죄 죽임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끝까지 그 죽임의 임무를 완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사역을 돕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 죽임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육체를 입으신지라 각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동시에 편지할 수 없으셔서 이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동시에 죄 죽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싸움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패배한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저항을 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사탄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개인이든 아니면 나라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개인, 그리고 악한 사회,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딱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사역하였던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20세기 초반까지 우리나라는 정말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관료들인 정말 부정부패에 쩔어 있었고 또 평민들까지 도박과 음주, 그 다음에 축첩제도,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을 멸시하는 악이 아주 만연된 사회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될 만큼 이 보건과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미개하였고 또 지나친 음주와 흡연이 만연하여 굉장히 저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어린 여자아이를 며느리로 맞는 조혼이 성행하였고 또 양반네들은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고자 여러 명의 첩들을 드는 아주 그러한 일들이 만연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썩어버린 이 사회를 치유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교인들을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시켜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뿌리 박힌 사회 악들을 뿌리 뽑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 교인들 중에서 첩을 두는 경우에는 출교를 시키는 강수까지 두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든 개인이든 들어가면 나라까지 심지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선교지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나지는 못해도 전하로 메시지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면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맺고 있어야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파 일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끝까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 사이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파괴된 인간관계로 이 세상은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세상의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면 사람들 어떤 제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구절에서 언급한 허무함, 썩어짐, 탄식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황폐해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황폐해져가는 원인이 바로 사탄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닌 우리를 굴복해 하시는 이, 즉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역시도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이 세상이 죄로 관역하기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한 고난을 피할 수가 없기에 이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단어로 바꿨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천재의 지변이 되었던 아니면 악한 한 개인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고난이어든 그 배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막 악을 조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단지 악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시각 그리고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용하신 분이 우리 주기도문 서문에서 불렀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자들에게 신자들이 자신이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 역시도 신자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넘친 곳에 더욱더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신자들은 자기 받는 고난에 대해서 심지어 그 고난이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고난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학자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만이 아닙니다. 성경과 교리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기도와 묵상 그리고 고난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신학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고난이 신학자를 만든다는 것이 약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루터가 이런 고난을 말씀한 것은 고난을 거쳐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묵상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비로소 내 믿음인 것으로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고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고난의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읽었던 말씀이 종종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말하고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말씀하는데 고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말씀이 어느 순간 훅 하고 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담대하게 받지만 예배가 끝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들은 말씀은 이내 사라지고 불안한 상황 앞에서 염려와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고난 앞에 말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강단만 내려오면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고 작아지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자 아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러면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살면 되겠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 내려가지 않고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다가 왜 고난의 현실 앞에서는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고난이 강력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우리의 강력한 어떤 믿음과 확신 앞도 고난 앞만 가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할 세상이 온갖 사방천지에 고난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아프고 상당히 어려워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사상 누각과 같이 될 것이 뻔한 것이니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니 아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학자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고난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픈 고난에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지닌 육체의 가시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시를 줬어. 그리고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준 거야 라고 말하자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이 그에게 확 들어가고 나니 그 약함이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내가 자랑에 마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이겨야 하며 전투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역병으로 만남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임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동시에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